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딱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좀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만 기도 잘 들어주시면, 그래서 이 사업이 잘 풀리면 제가 평생 하나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고 이 상황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돌연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빠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러면 마음이 어떻죠? 편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좀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크게 혼날 것 같다. 그렇지만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는 그 짜릿함을 놓치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사람이 또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멀리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근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이 배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정말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다가 이내 체념한 듯두 눈을 감고 이제 혼나는 일만 남았구나 하던 찰나 가만히 있어 보자. 옆에를 보니까 자기만 지금 이 배에 탄게 아니에요. 옆을 보니까 99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같이 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지.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설마 나한 사람 잡자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시겠나?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또막 평강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랬답니다. 야, 내가 너 같은 사람들 한 자리에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우리는 사실 순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거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하나님은 마치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혹은 내가 좀 편한 시간 갖는 거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어떻게든 내가 불편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도록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쏙쏙 골라서 나에게 시키시는 분처럼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실 우리들은 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아닌 것부터 생각을 좀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무언가가 부족하셔서, 무언가가 없으셔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어떤 지식과 자원으로 끌어다가 채우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의존적이죠.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자원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지탱해서 설 수밖에 없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섭취하거나 우리 안으로 넣어야만 우리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부의 어떠한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존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또한 자족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긴 하신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에게 너 와서 좀 순종해야겠다, 너 와서 내 일 좀 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엄밀히 더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일찍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할 때마다 참 이 권사님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권사님이 앉아서 기도할 때 보면 이 앞자리에 앉은 김 집사가 맨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피곤해서 잘 수도 있는 건데 그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게 그 꼴보기 싫더랍니다. 그냥 그 저 사람 좀 저렇게 안 졸았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은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실 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기도하는데 졸 거면 그냥 잠이나 자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께 그랬대요. 김 권사, 나는 김 권사가 그냥 잠잤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소원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뭐 이런 일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이스하게 잘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조차고가 아니고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인데요. 그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현장에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그룹의 사람들만 빼고요. 그들은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이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물떠온 하인들이 남들보다 더 좀 의지적으로 뭔가 더 으쌰으쌰 해보겠다는 열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죽어라 하는 그 말을 믿고 그저 물을 떠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분이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 될 일 아닙니까? 평생에 아마 저 같아도요 가는 곳곳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글쎄 저한테 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맹물을요. 이대로 가면은 저 그냥 뭐 주인한테 혼나거나 타박받거나 혼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주라고 해서 그냥 갖다 줬죠.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아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지명해 부르셔가지고 이 포도주로 물이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마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첫 번째 표적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의 주인공처럼 이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잘할 수 있어서도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초대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단지 호흡만 겨우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활력 있는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세요. 반면에 사탄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항상 죽이는 일을 하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실 교회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둘째 아이 낳을 때까지 예수를 몰랐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영희 엄마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듣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뒤늦게지만 뜨겁게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 모른 채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던 때가 너무너무 억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조금 큰 어린 딸 그리고 막내 둘째는 그냥 들춰업고 손잡고 교회로 데리고 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아내들로 하여금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는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그 가정의 머리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 볼 때 내가 당신에게 순종했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당신을 그만큼 존중하지 못했고 때로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남편을 불러놓고 그렇게 사과를 했대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참 동의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참 마음으로 반대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만약에 당신이 나 교회 가는 거 싫다면 나 교회까지도 가지 않을게요. 그 정도 각오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좀 깜짝 놀란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신에게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할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제나 이 남편이 옳았거나 존경할 만했거나 아니면 정말 남편의 말에 동의돼서 그렇게 순종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또 물었다고 해요. 혹시 당신이 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시는 듯 싶더니 그럼 당신 마라톤 뛸 수 있냐고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이 남편분이 42.195km를 뛰는 그 풀타임 마라톤을 뭐 밥 먹듯이 뭐 수십 번 뛰신 분, 그러니까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자매님은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눈을 콕 감고 입을 꾹 닫고 그래 남편의 말에 순종하자 하고 마라톤을 같이 뛰기를 한 번, 두 번, 열 번, 20번, 30번 같이 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되었대요.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정장을 탁 차려입고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어디 가요? 교회 갑시다. 그 이후부터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이 하는 그 순종이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한 사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순종,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말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순종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게 겉으로 볼 때는요, 처음 듣기에는 그게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을 보시면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명령으로 들리세요?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75세에 약속을 받고 거기서 25년을 더 기다려서 10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차라리 내 목숨을 요구하시면 내가 차라리 나를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줄 때는 주실 땐 언제고 이렇게 지금 내가 정말 아끼는 것 아시면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렵게 보이는 순종은 마치 우리 것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구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강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준 씨, 너의 아들 하나뿐인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저 해변에 있는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복이라는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자손들로 그 땅을 덮어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고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복은 취소인 겁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장, 학교 혹은 지식 이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단지 어떤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정말 바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 그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또 다른 순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또 다른 순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흔쾌히 할 수 있을 때는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혹은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경계를 넘어서 나를 오라고 하실 때는 조금 주저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선을 넘어 순종으로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려는 일에,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목사님이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사역에 백전백승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런 깊이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신지를 보고 그 자리로 내 몸을 들여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영국에서는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TV 라이센스라는 것을 냅니다. 저는 성실하게 5년 동안 납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정작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은 적은 별로 없어서 제가 이 고지서를 어느 날은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무조건 들어야겠다. 그래서 가벼운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는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1995년 8월 24일,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정확히 약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95라는 OS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하려면 어려운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받아 쳤어야 됐어요. 검은 화면에 뭐 DIR, 콜론, 슬러시 슬러시 하고 카피.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은 스마트폰 세대라 그런지 전혀 생소하시겠지만 이전에 컴퓨팅은 그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우스를 가지고 옮겨서 그냥 클릭 한번 딱 하면 새로운 창이 확 뜨는 그 혁신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자신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이 그와 같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종종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클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윈도우,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순종의 클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나에게는 아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